누가복음 68번 메시지 희년 다섯 번째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희년의 정의와 희년의 축복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의 생활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희년의 생활이 의미하는 것은 희년 안에 사는 생활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좋은 땅에서 안식하며 그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결과 희년의 생활의 이 두 방면을 다루기 전에 나는 사람의 타락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 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의 생명 공급으로 누려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여 하나님을 그의 생명 공급으로 누릴 때만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들에서 자주 지적했듯이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대신 하나님의 원수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사람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타락에 대해 분명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타락의 결과나 결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타락의 결과가 두 가지, 곧 첫째, 사람이 하나님을 잃음, 둘째, 사람이 종, 노예, 포로로 전락함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지내왔으며 속박 안에 있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은 그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은 후 노예로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 인종, 나라, 국가에 다 해당됩니다. 인생의 고통. 사람들, 특히 인생을 즐기려고 분투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느 날 땅에 천당이 세워지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때가 오리라는 것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에 나도 이런 종류의 꿈을 꾸었었지만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 인생이 온갖 종류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문제들이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많지는 않을지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과 고통들에 관한 한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는 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애쓰는 까닭에 기독교 서점들에는 결혼에 관한 책들이 인기 있습니다. 분명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알고 있는 모든 기혼자들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속출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의 한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예는 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부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부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형제는 과거 20년 동안 아주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부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과 고통으로 인해 많은 부자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로 인해 지치고 약해집니다. 최근 나는 전에 중국에 있는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한 중국인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100세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많은 제자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그는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는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인즉 만일 그가 부유하였더라면 결코 100세까지 살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재산이 적은 것이 그를 100세까지 향유하게 한 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점은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도 가난도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인간 고통은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원수는 매우 무거운 짐, 보통 사람이 짊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누르는 압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라는 사실에 또 다른 예증입니다. 안식과 즐거움을 찾음. 당신은 고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고통의 의미를 압니까?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고통받는 것은 안식이 전혀 없는 것이요, 고통받는 것은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과 즐거움에 대한 희구와 열망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분을 찾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열망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안식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은 만족을 필요로 합니다. 만족이 없을 때 사람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체험상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때만이 안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족은 즐거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을 때 만족을 얻지 못하며 만족이 없을 때 안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과 즐거움에 배고프고 목말라 있습니다. 안식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형제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가 안식과 즐거움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안식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혼을 장차 안식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어떤 것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자매는 결혼 생활이 그녀가 안식할 수 있는 침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남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안식과 만족과 즐거움을 원하는 까닭에 결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에는 고통이 안식과 만족보다 더 크고 갈등이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고통은 심지어 침실의 창문이 열려야 하는지 닫혀야 하는지의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와 같은 문제로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과 만족과 즐거움을 필요로 하여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자도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고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많은 저축 구좌를 가진 사람은 인플레를 염려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은행에 수천 달러를 예금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돈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는 차변이 대변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는 차변이 대변보다 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변이 대변보다 더 클 것입니다.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며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교육받아 교양 있는 사람도 교육받지 못하여 교양 없는 사람도 모두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리막길에 있는 까닭에 아무런 안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년의 나팔 소리인 복음 전파를 듣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잃었고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레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겠지만 그 역시 굴레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굴레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타락한 인류는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교육받은 사람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기혼자도 미혼자도 모두 굴레 안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이시오, 우리의 자유이시오, 심지어 우리의 석방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굴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굴레 속에 있는 까닭에 참 안식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의 결과요, 결말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묘사. 구약의 어떤 예표는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표의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굴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도, 만족도, 즐거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려고 오셔서 그들을 그들의 타락된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은 절기로 분류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킨 일곱 가지 열례 절기들 중 첫째 절기였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휴가, 즉 안식과 만족과 즐거움의 때를 내포합니다. 휴가란 노동이 없는 날이요 즐거움의 날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휴일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과 만족과 즐거움의 때를 보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노동을 그치고 안식했으며 그들의 만족이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산업이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매우 긴 휴가를 지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고 다만 만나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것은 그들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했고 그분의 선물을 누렸습니다. 200만 이상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산업이나 경작 없이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며 그분의 선물을 누리는 길을 알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고하려고, 즉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광야로 온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할 때마다 그들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은 땅. 광야에서 40년간의 휴가를 지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족에게 그 땅의 분깃을 주셨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분깃인 그 땅에서 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분깃에서 살고 그것을 누렸으며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었습니다. 좋은 땅은 우리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일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신 것에 관하여 시편 16편 5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분깃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하고 누리며 만족하는 그 땅에 참된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 땅이십니다. 물론 결국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최종적으로 생명주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명주는 영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이요 만족이며 즐거움입니다. 유월절의 재현인 희년의 필요성.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중 많은 사람이 그 땅에서 안식과 즐거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가난해지는 그러한 식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았고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을 팔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사람의 타락의 두 가지 결과, 즉 누림의 상실과 속박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따라 필연적으로 희년의 해를 정하시게 했습니다. 사실 희년은 유월절의 반복이었습니다.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굴레에서 벗어나 안식과 누림 안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간 후 더러는 다시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반복으로 희년이 필요했습니다. 희년의 해에는 자유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자유는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은 굴레로부터의 자유, 석방을 의미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의하면 희년의 해에는 사람이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유월절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상태와 신분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안식과 누림을 위해 그들의 좋은 땅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상태와 신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유를 잃었고 다시 노예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마치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유월절의 반복으로 희년이 필요했습니다. 희년의 사람들은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얻기 위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나타나 있는 묘사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충분히 보겠지만 이 예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와 석방과 해방의 생활이요, 안식과 만족과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